잘 먹고 잘 자고 잘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든가요?
거칠고 힘든 세상 속에서 내 건강은 내가 챙겨야 한다.
건강하게 생각하고
건강하게 살아내는 아몬드 클럽. 안녕하세요, 피칸입니다.
안녕하세요, 바다입니다. 저희가 한 5회차 되니까 앞 오프닝이 굉장히 좀 어색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화음이 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저는 점점 맞아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맞아가고 있는데 그쵸? 좋아요.
저도 좋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게스트는 지난주에 이어서 인스타 1.6만 이제 앞으로 한 10만 정도 되실 스포츠 다이어트 영양사 지윤님 모시고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윤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잠재적 인플루언서 지윤입니다.
아, 멋있습니다.
잠재적이 아니라 지금도 활동을 맞아요. 잘 하고 계시는데요. 뭐.
이미 인플루언서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귀차니즘을 또 못 이겨가지고
근데 인스타 팔로우 1.6만 정도 만들려면 쉽지 않아요.
그쵸.
아 그래요? 네. 쉽지 않죠. 뭐 때문에 제일 이렇게 확 올라왔어요 이게?
일단 저는
트리거 포인트가 있었을 것 같아서
되게 차근차근 올라온 케이스예요. 저는 아예 거의 처음에는 인물을 드러내지 않고 정보 게시글 위주로 올리다가 이제 릴스를 통해서 조금 이제 네 스텝이 올라간 케이스인 것 같아요.
릴스?
네 릴스.
맞아요. 저도 확인해봤는데 릴스에 막 조회수가 막 30만에 막 이렇던데요. 근데 되게 재밌는 그런 사람들이 궁금해할 만한 그런 주제로 막 잘 하셔가지고 저도 막 제목 보면 들어가 보고 싶고 네 약간 그런 게 많은 것 같아요.
야무딱지게 뭔가 피드들이
맞아요.
귀에 쏙쏙 들어오죠.
야물딱지. 야물딱지 너무 좋아요.
야물딱지. 저도 야물딱진 사람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 저도요.
야물딱짐이 약간 표정 같은 느낌이에요.
알짤딱깔쌤이라고 하죠.
맞아 맞아. 딱 좋아. 아무튼.
그러니까요.
그러면 직장생활 오래 하다가 성인 여드름은 얻은 저와 같은 사람들도 굉장히 많을 거고 그리고 스트레스 때문에 여드름이 나서 뭐 지금까지 고생하시는 20, 30, 40 많이 본 것 같아요.
그쵸.
조금만 피부가 안 좋아도 뭐 홍대에 너무 많은 그런 피부 시술, 피부 샵 여기에서 오라고 손짓을 하죠. 여러 그쵸. 마케팅으로 주사 한 방 맞으면 여드름이 꼭 들어갈 것처럼 얘기를 하고 피지선을 태우면 여드름이 안 날 것처럼 얘기해서 저도 참 많은 돈을 썼던 사람 중에 한 명이라서 과연 건강에 있어서 이 여드름과 뭐 식단과 운동과 건강하게 사는 삶의 어떤 조건들이 어떤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피부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건데 피카님께서
네.
피부 검사 테스트를 준비를 해오셨습니다.
아, 재밌겠다.
그래서 맞아요. 다 같이 해볼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방송 들으시는 청취자분들도 팟빵에는 팟빵 댓글란에다가 이 링크를 올려둘 거고 애플로 들으시는 분도 제가 본문란에다가 이 링크를 일단 최대한 넣어놓을 수 있는 곳에 넣어놓을 테니까 이 피부 검사를 한번 같이 해보시면서 방송 따라와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우리 피카님께서 이거 어떻게 만드신 건지 한번 알려주세요. 이거를 검사 테스트를 만드셨는데
네, 네. 맞아요. 이거는 이제 저희가 이름 붙이기에는 넛스킨이라고 이름 붙였는데 사실 저희가 아몬드 클럽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름을 이렇게 붙이게 되었고 이제 바우만 피부 유형 테스트라는 게 사실 피부 타입의 MBTI라고 불릴 정도로 네, 16 유형으로 이제 사람의 피부를
똑같네요.
네, 맞아요. 구별하는 그런 테스트입니다. 이제 그 바우만이라는 이제 유명하신 과학자분이 만드신 건데 사실 한국인에 안 맞는 게 되게 많았어요. 예를 들어서 막 태닝을 한 달에 몇 번 하셨나.
잘 안 하는 거.
그쵸, 그쵸. 사실 한국인들 태닝 거의 안 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실 되게 불필요한 그런 약간 내용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그리고 되게 길거든요, 원래 질문이. 그래서 좀 숏하게 만들고 약간 수정한 버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너무 귀여운 게 캐릭터가 또 아몬드예요.
맞아요.
그래서 꼭 링크를 타시고 지금 바우만 피부 유형 테스트를 시작 한번 같이 해보는 걸로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도
좋아요.
링크를 좋아요. 타고 테스트를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질문이 21개 맞나요?
그럼 평소 당신의 피부 타입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대부분 다 알고 계실 것 같은데 그러면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는데 클렌징 후에 아무것도 바르지 않은 상태에서 두세 시간 후에 얼굴이 어떠세요? 라는 질문입니다.
엄청 당겨서 일단 당깁니다.
와, 저도 당깁니다.
세 번째
네, 세수 6시간 내 이마와 코 부위에 번들거림이 발생하나요?
Always.
아, 정말요? 맞아요, 그쵸. 네 번째 질문은 얼굴에 화이트헤드나 블랙헤드가 있나요? 라는 질문인데, 그럼 과거의 여드름, 주사 피부염, 아토피 피부염에 대한 진단을 받은 적 있나요? 이거는 사실 저는 완전 아토피 때문에 있고 여드름도 대부분은 한 번씩은 겪으셨을 것 같긴 하네요, 그죠? 액세서리를 착용할 때 피부가 간지럽거나 붉어지는 현상, 이거 혹시 있으셨어요?
아, 진짜 때때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일곱 번째, 새로운 화장품을 쓸 때 피부가 간지럽거나 뒤집어진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되게 자주 있습니다. 저는 진짜
민감하시구나.
맞아요. 그래서 화장품을 한 번 쓰고 안 쓴 화장품이 집에 쌓여 있어서 어머니는 별로 안 민감성이셔서 그런 화장품을 많이 제가 드려요. 네. 그래서 저는 샴푸 같은 경우도 엄청 안 맞아요. 계명활성제 아예 안 들어간 거 쓰고 있어요. 네.
비싸겠다.
맞아요. 비싸요. 손이 너무 많이 갑니다. 네. 그러면 여덟 번째, 향이 강한 화장품 사용 후 피부가 간지럽거나 건조하고 뒤집어진 적이 있나요? 얼굴이 화끈거리거나 붉어지는 증상이 자주 있으신가요?
자, 열 번째 질문.
얼굴에 기미, 주근깨 또는 잡티를 가지고 있었나요?
심각하게 많지.
아, 진짜요? 아.
그럼 11번째, 햇볕에 노출되었을 때 피부 상태가 어떤가요? 12번째, 손등, 겨드랑이, 사타구니 등과 같이 접히는 부위와 아닌 부위의 색깔 차이가 있나요?
이것도 중요하구나.
맞아요.
있어요.
아, 진짜요?
약간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약간 피부의 색소 침착의 정도를 볼 수 있는 그런 지표라고 해요. 네.
피부가 턴오버가 잘 못 네. 시키는 건가요?
그리고 이제 피부가 사실 타더라도 이제 금방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돌아오는 분이 있고 아닌 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렇다면 13번째, 여드름 혹은 상처가 난 피부에 색소 침착이 잘 생기는 편인가요?
완전.
이것도 완전 네, 방금과 심하게. 같은 계열의 문제였습니다.
저는 그래서 타투를 했어요.
아, 정말요?
진짜?
여기도 있고 오~ 여기 볼 때 이걸 덮기 위해서
타투를 한 거예요?
네. 사람들이 양아치로 보는 불상사가
아. 아니, 잠깐만 한번 봐봐요. 그 네. 빨간 게 네. 그러면 그거예요?
네네. 여기에 아~ 꽃으로 덮은 거예요.
몰랐어. 그냥 꽃 같았어.
그래서 그냥 화려하게 살아야겠다. 아~ 활자인가 보다 하고
진짜 저렇게 예쁘게 스마싱킨 걸 좋았어요.
14번째, 얼굴에 주름이 있나요? 네, 최근 5년 동안을 기준으로 일상생활 중에서 햇빛에 노출되는 시간은 하루 얼마나 되나요? 그러면 16번째, 당신은 겉보기에 나이가 어느 정도 되어 보이시나요?
저 몇 살로 보여요?
아이, 젊어 보이시는데? 22살?
사회적 언어 다 배제하고
25살?
여섯?
만 안 따지고 33살입니다.
어? 진짜?
네. 지성의 유일한 특혜.
와, 진짜
30대예요?
네, 30대예요.
완전 20대일 줄 알았어요.
만으로는 31살.
와.
네.
그렇다면 17번째는 당신의 어머니의 피부 나이는 어떻게 보이나요? 네네. 이건 원래 바우만 테스트에 있는 그 질문입니다. 네. 17번째랑 18번째 질문은 부모님에 대한 정보예요. 그래서 그 두 개 다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했어요.
19번째, 과거나 현재의 흡연 경험이 있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중요해.
그러면 20번째는 레티노이드가 들어있는 안면 크림이나 보톡스, 필러 시술을 얼마나 혹은 오래 자주 받으셨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선택해 보시면 될 것 같고, 21번째는 자외선 차단제를 하루 얼마나 사용하나요?
오케이.
네, 이제 끝났는데 편했다. 어떻게 나오셨어요?
와, 지금 분석 중이고
네.
두근두근두근
완료됐어.
완료.
뭐야?
혹시 같아요, 저랑?
오, 같다.
아, 지은이 똑같아요.
진짜? 네, 코코넛 나왔네요?
네, 네. 코코넛이에요.
코코넛 나왔고 제가 한번 읽어봐드릴게요.
네네.
지성 피부, 민감성 피부, 색소 침착, 탱탱함. 다음에 피지 염증, 색소 침착의 악순환이 반복되기 쉬운 타입이에요. 민감성 제품을 쓰고 필링은 자제하는 게 좋아요.
필링 자제?
피부 장벽을 강화하는 성분에 관심을 가지고 쓰면 좋습니다. 정도까지 일단 나왔어요.
네. 와, 여기서 이제 자세히 설명을 보시면 네. 여기 적혀있는 OSPT라고 적혀있잖아요.
OSPT?
코코넛은.
네.
네네. 이게 피부 MBTI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아, 캡쳐해야겠다.
네.
OSPT가 뭐예요, 근데?
그게 이제 피부를 이제 저희가 16가지로 분류해놨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그 16가지 분류체계에서 이제 나눠진 그런 건데요. 이제 첫 번째는 건성과 지성의 차이입니다. 이제 O라고 나오셨잖아요. 그게 네. 오일리의 O인데요. 그래서 지성을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D는 건성이고. 그래서 아마 맨 첫 번째가 D 혹은 O가 나오셨을 거예요. 네,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민감성 정도인데요. 네, 맞아요. 아, 그래서 그러네. S인 거고 네. 이제 저항성이 좀 강하신 분은 R로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색소침착의 정도인데요. 색소침착이 잘 되는 편이 P, 그리고 드문 경우는 논이라서 N으로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도 한번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주름 생성 정도도 주름 생성이 잘 되는 타입이면 W, 안 되는 타입이고 탄력이 있다면 T로 나옵니다.
진짜 MBTI랑 똑같네요.
네, 맞습니다. 그죠?
네, OSPT. 좋겠다.
네, 그래서 이제 본인의 이제 피부 타입을 알면서 그런 이제 피부 MBTI 맞는 화장품을 추천받을 수도 있고 이렇게 연결이 될 예정이라서 한번 확인해 봐주시면 본인의 이제 피부 타입을 알고 고를 수 있잖아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피카님은 뭐예요, 그럼?
저는 블루베리가 나왔는데요. 네. 블루베리가 뭐냐면 DSPT. 그러니까 건성이고,
건성이고 나머지 네. 똑같네요.
맞아요. 민감성이고 색소침착도 있고 그렇지만 이제 그 주름은 많지 않은 약간 이런 타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아직 모르는 거 아니에요? 20대라서?
맞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20대.
맞아요. 20대니까.
맞아요. 근데 아마도 이제 부모님 이제 테스트 했을 때도 그런 결과가 나온 것 같은데 저는 근데 이것도 약간 좀 이런 생각도 방금 들었던 게 저희 어머니는 피부가 되게 두꺼우신 편인데 저는 피부가 얇은 편이거든요.
얇아요.
네. 그래가지고 네. 아마 저도 30대 되면 또 다를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좋아요. 재밌게 한번 해봤습니다.
재밌었어요.
어쨌든 바우만이라는 짜
네, 맞나요? 맞아요.
짜가 기본 틀을 만든 거라고 하니까 여러분도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그죠?
네.
이제 맞습니다. 여드름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저나 지금 지윤님은 여드름 때문에 고생을 했잖아요.
네.
어떤 그 고생 그리고 어떤 노력을 해봤는지 한번 공유를 해볼까요, 먼저?
저도 돈 진짜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뭐 되게 막 언니가 이제 그 에스테틱 해주는 언니가 위에서 눈 감고 있잖아요. 그 모든 감각이 차단된 상태에서 귀만 열고 있어. 근데 그때 뭐가 좋다, 뭐가 좋아, 제가 이걸 해봤는데 좋더라. 근데 몇십만 원이잖아요, 비급여니까. 그래서 돈 진짜 많이 쓰고 또 돈이 어차피 쓸 거니까 아 모르겠다 하고 패키지로 끊고.
난.
이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는 이제 순정으로 돌아가서 주기적으로 피지 관리랑 압출 관리랑 그리고 가끔씩 필링하는 정도로만 하고 있거든요. 이게 저한테 낫더라고요. 뭐 레이저건 뭐 피부 박피건 그냥 조금 미세하게 턴오버를 조금씩 저는 이제 피부가 두꺼운 타입이다라고 제 스스로 판단을 하고 조금 턴오버를 도와주는 또는 염증이 나면 염증 주사를 좀 맞아주는 이런 그런 프로토콜을 따라가고 있고요. 제 병원 선생님은 항생제를 조금 남용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조금 거부감이 들어서 항상 조금 거절을 하는 편이거든요. 물어봤어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장환경에 항생제가 좋지 않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혹시 이 부분도 고려해서 이렇게 해주시는 거냐 하니까 그러니까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저는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네. 약간 모르시는 눈치였어요. 제가 이제 주관적 견해일 수도 있지만 그래서 아 피부과 의사들은 너무 바쁘니까 따로 공부할 시간 없는 건가? 약간 이런 생각을 해서 네 그냥 아 오늘은 항생제 안 받을게요 이렇게 하는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제 패턴을 좀 알기도 하고 이제는 고생을 돈 고생을 좀 했죠.
그랬구나.
근데 진짜 저도 너무 공감이 가는 게 이제 이런 염증 반응이 나오면 이제 피부과에 가면 스테로이드성 이런 연고를 네, 처방을 해주시잖아요. 근데 사실 제가 매번 같은 피부과에 다닐 수도 없고 이제 막 저는 회사 근처에 갈 수도 있고 집 근처에 갈 수도 있는데 그때마다 이제 스테로이드성 이제 연고를 처방받으면 내가 이걸 진짜 과연 써도 되는 걸까?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자꾸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약도 사실 요즘 현대인들이 먹는 약이 한두 개가 아닌데
맞아요.
근데 이걸 뭔가 더 얹어서 먹는 게 내가 그래도 괜찮을까?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서 그런 것들을 자꾸 제 혼자 스스로의 판단으로 뭔가 배제를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요.
자꾸 그러는 것 같은 거예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너무 공감이 됐어요.
항생제는 근데 먹을 거면 쭉 먹는 게 낫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끝까지 먹으라 그러더라고요.
중간에 자의적으로 끊으면 내성이 생긴대요. 그래서 맞아요. 이왕 먹을 거면 그래 폭탄 날리자 하고 유산균 같은 프로바이오틱스도 좀 메가도스 하고 그 락토핀 맛있어서 먹는 거지만 메가도스 차원에서 그치, 좀 그치. 중간에 먹어주고
맞아요.
이렇게 하는 편이에요. 저는.
저도 어마어마한 돈을 썼던 거의 한 20년간 많이 썼고 왜냐면 저는 제가 몸에 있는 피부가 진짜 보들보들해요.
어~
그러니까 얼굴 빼고 다 피부가 좋아요.
그러니까 원래 보드리가 별명이셨다고.
보드리가 별명일 정도로 피부가 되게 매끈한 피부인데 딱 얼굴만 그래요.
보여지는 가장 중요한 부분에.
네, 얼굴만 딱 그런데 저는 그래서 원래 그리고 고등학교 때까지 없었다가 언제부터 딱 생겼냐면 제가 회사가 건축을 해가지고
먼지 분진?
네.
아.
그때 당시 이제 제가 방송 스튜디오가 지하에 있어서 지하에 잠깐 사무실을 쓸 때가 있었는데 요즘 되게 유행하는 그런 오픈되어 있는 그 시멘트 공간 네. 같은 거 있잖아요.
아, 인스타 감성.
네, 인스타 감성. 네. 공장 느낌의 공장 그런 건축. 사무실.
건축하다 말았나?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벽지가 없고 아. 그냥 시멘트가 노출 콘크리트. 아. 가 이제 사무실로 썼던 거예요. 그러다가 아. 이제 나중에 한 1년 후에 2, 3층으로 올라갔는데 그때 지하실에 잠깐 있었을 때 네. 얼굴이 확 뒤집어지고 그때 노화가 아. 거의 뭐 극심할 정도로 생겼는데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산재 정도의 수준이었다.
아 어떡해 이걸 네. 청구할 수도 없고 네.
그쵸. 그래서 그때 이제 여드름이 나기 시작해서 그 뒤로는 이제 스트레스성 때문에 계속 이제 생겼는데 저는 지금 이제 서울에 있으니까 종로에 라온제나라고 네. 문제성 피부 그리고 여드름 전문 무슨 에스테틱이 있어요. 네. 거기는 이제 꾸준하게 한 10년 정도 다니고 있는데 거기서 항상 여드름 압출
네.
다음에 뭐 아까 피지 연화,
네.
PDT, 가벼운 PDT 정도 이렇게
가벼운 PDT.
예, 그렇게 계속 받고 있고 피지 압출, 그러니까 여드름 압출을 항상 주기적으로 좀 받는 편이고요. 그리고 병원을 한 두세 군데를 일부러 나눠서 다녀요. 왜냐하면 선생님마다
다르죠.
너무 진짜 달라요. 달라서 저는 병원이 네.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선생님 만나느냐가 너무 맞아. 중요하더라고요.
공부하는 의사 선생님 만나야 네.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홍대가 회사가 이제 홍대에 있다 보니까 홍대가 다 약간 상술이 가득한 피부과가 너무 많고
맞아.
마케팅만 그러니까요. 사실 너무 번지르르 하는 데가 맞아, 많아서 맞아. 여러 군데 가서 실패를 많이 했어요. 돈도 아, 많이 쓰고.
맞아. 실패하는 과정이 필요하죠.
네. 이렇게 실패를 많이 하다가 찾은 곳이 뭐 전혀 PPL은 아니지만 그
적어야겠다.
제이필 의원의 그 남자 원장 선생님이 좀 제일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선생님한테 여드름 관리를 또 이렇게 좀 주기적으로 좀 받았고 근데 거기가 좀 비싸요. 좀 너무 비싸니까 자주 못 가겠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한 번 받는데 보통은 막 3, 40 드니까
너무 비싸다.
너무 비싸죠. 그리고 100만원씩 끊어놔도 뭐 한 몇 달 쓰면 다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뭐 피부 관리도 받고 막 하니까 이게 금방 빨리 소진이 되길래 조금 저렴한 벤스 그랬더니 제가 실패를 막 하다가 이제 찾은 곳인데 벤스 의원을 이제 또 가기 시작했는데 거기는 완전 공장형 병원이긴 한데 아. 그래서 그 해외에 있는 글로벌 사람들이 막 많이 와요. 아. 근데 그래도 거기서 만났던 여자 의사 선생님이 조금 공부하시고 이렇게 좀 치료를 잘 하시는 것 같아서 거기를 이제 두 군데를 지금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전에 이제 뭐 어떤 걸 받았냐면 피지선 아예 없애는 시술도 받아보고
아그네스
진짜 뒤질 뻔했
아, 그런 게 있구나.
정말 이때까지 수술도 그렇게 아픈 수술을 못 받았는데 그 정말 너무 아팠어. 그냥 바늘로 찌르고 맞아, 푹 태우는
것 같아요.
태우는 그런 시술이었는데 그런 것도 받아보고 그러니까 진짜 다양한 시술을 받아본 결론적으로 제가 이제 느낀 건 뭐냐면 제일 중요한 건 클렌징을 잘하는 게 진짜 중요하다.
아 맞아요. 저도 많이 느껴요.
네 그리고 피부 건강은 내 건강이랑 직결된다.
맞아요.
내 그 건강이라 하면 육체적인 건강과 정신적인 건강과 맞아요. 계속 연동이 되더라.
맞아요.
다음에 저도 말씀하신 대로 그냥 주기적인 압출, 피지 연화 정도로 그냥
순정으로.
턴오버 정도만 한 번씩 그 해주는 게 오히려 피부가 덜 상하겠구나.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여러 가지 시술을 받으니까 피부가 더 얇아지고 맞아요. 안 좋아진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민감해지는 것 같아요.
완전 민감해진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가능한 최소화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맞아. 이걸 10년 전에 알았어야 돼.
아, 근데 그래도 피부과 추천 이런 거를 해주셨잖아요.
네.
저는 이게 너무 도움이 청취자분들한테 될 것 같은 게 요즘 피부과를 찾아가 보면 다 미용시술밖에 안 하는 데가
맞아.
진짜 많은 거예요.
필러,
네.
도톡스.
그래서 특히나 저나 이제 문제성 피부, 이제 염증을 가지고 가신 분들을
네.
아, 그런 건 처리 안 해요. 이런 피부과가 대부분이다 보니까 도대체 어떤 피부과를 가야 될지, 그리고 어떤 사람이 잘하는지 이런 걸 진짜
맞아.
모르는데 오늘 추천해 주셨으니까 그런데도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겠네요.
진짜
네.
실패를 많이 했어요.
아,
그쵸.
그리고 간증이네요.
그게 병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선생님이
맞아요.
중요하고
맞아요.
그 선생님이랑 나랑 잘 맞아야 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고. 근데 그분들은 보톡스도 잘 나서 가끔 주기적으로 맞고 보톡스를 계속 네. 한 군데 주기적으로 맞는 거 완전 비추.
아, 거기가 없어져. 생각을 못했네요.
맞아요. 근데 사실 한쪽 근육을 풀어주는 거다 보니까 다른 쪽 근육이 어쨌든 우리는 같은 행동을 하잖아요. 있겠다. 네, 그래서 진짜 발달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와, 근데 저는 처음 알았는데 여드름이 비급여인가요?
비급여예요.
진짜요?
왜요? 미용이에요.
완전. 이게 염증이잖아요.
저도 그게 진짜 이해가 안 돼요. 이거는 진짜. 질병으로 분류됐으면 좋겠어.
그니까요. 다른 곳에서 의료비 퍼주지 말고 이게 좀 장기적으로 스트레스 요인이랑 결부된 사람들에 한해서 좀 해주면 어떨까.
그러니까요.
와, 근데 이게 비급여인지 처음 알았어요. 그럼 진짜 비싸요. 네, 그러네요.
미친 듯이 비싸요.
그래서 여드름 나면 안 돼요.
그러네요. 맞아. 진짜. 근데 그게 사실 마음 같아서는 안 나고 싶지만 스트레스 받으면 더 나는 게 원래 여드름이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지유님께서는 뭐 영양학, 다이어트 이런 키워드로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니까
네.
과연 여드름을 적게 또는 관리하려면 영양학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좀 해야 하는지
저도 네. 항상 고생을 한 입장에서 많은 걸 찾아봤죠. 근데 결국은 결론으로 귀결되는 것은 식사와 큰 상관성을 찾지 못했다.
아, 그래요?
아직까지는 찾지 못했다. 인데요. 그래도 저는 그 궁극적으로 또는 되게 장기적으로 스트레스 관리랑 염증 관리를 통해서 식사를 계속 규칙적으로 클린 푸드를 먹음으로써 염증 관리가 되면 궁극적으로 나아질 것이다. 그러니까 나빠지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고 제가 20살 때는 진짜 과식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 인슐린 스파이크, 혈당 스파이크를 계속 일으키면서 세포에 산화 스트레스를 많이 줬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번에 건강검진 했을 때 신체 나이가 25세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소천적으로 이게 개선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스스로 느꼈기 때문에 네, 저는 이제 운동과 식사, 좋은 건강한 식사 습관을 계속 독려를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네. 제가 느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제가 여드름의 주요 원인이 도대체 뭘까? 이걸 네. 파헤쳐봤더니 유전.
유전?
네, 유전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 실제로 제가 유전자 검사를 해봤는데요. 남들보다 여드름이 발생할 확률이 44% 높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유전적인 요인이 발생이 돼서 그 바우먼님?
네.
그 박사님도 그래서 엄마 아빠의 피부 상태를 체크해보지 않았을까. 유전적인 맞아요. 요인 때문에. 그리고 피지선에서 과도한 피지를 생성한다. 그리고 호르몬 변동성에 의한 염증 반응. 뭐 이렇게 토크를 나아가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식이요법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호르몬 변동성을 좀 줄이고 염증 반응을 완화하는 항염 식품을 많이 챙기자. 이렇게 하면은 저는 손해볼 것은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스트레스 관리도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스트레스 또한 음식으로도 조금 커버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음식을 잘 섭취함으로써 수면의 질을 높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럼 스트레스에 좋은 음식이 있어요?
저는 이제 비타민이 풍부한 비타민이나 미네랄이 풍부한 그래서 저는 이제 내장탕을 종합 비타민이라고 부르는데요.
진짜?
네.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자주 드시면 안 되는 어떻게 보면 퓨린이라든지 고콜레스테롤 음식이긴 한데 뭐 물론 콜레스테롤의 식이로 흡수되는 양은 적다고 하지만 그래도 자주 드시면 안 되니까 내장탕 같은 거 좀 빨간 거 말고 자극적인 거 말고 구내식당이나 뭐 식당가 근처에 맑은 내장탕 파는 데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아니 근데 내장이 진짜요? 좋다고 생각 전혀 못했는데 아까 그러니까 나쁜 음식이라고 생각했는데
진짜요? 네.
지방이 많아 보이고
아니요 대부분이 단백질이고요. 비타민 B군이 진짜 많고요. 그래서 야생동물들도 간만 쏙 빼먹고 도망가요. 위급한 상황에서는 사자가 쫓아올 것 같은데 나는 이 몸통 중에서 근육을 먹는 게 아니라 간을 빼먹고 도망가요. 왜냐면 거기에 영양 밀도가 가장 높기 때문에. 그래서 종합 비타민이라고 부르고 제가 계속 누누이 강조드리는 식이섬유 채소 섭취는 충분히 해줘야 되고 제가 이제 좀 찾아봤더니 네. 나쁜 음식을 좀 찾아봤습니다. 네. 근데 아직까지 명확하게 합의된 바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연관성, 상관성 연구에서 조금 보여지는 것들이 우유.
아, 우유요?
유제품. 그러니까 상관성 연구에서
들어본 것 같아요, 우유는.
네, 우유 및 유제품을 섭취한 사람들이 여드름 발생 확률이 조금 더 높았다. 대조군에 비해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조금 어려운 말일 수는 있는데 우유를 마시면은 IGF-1이라는 호르몬을 자극을 시키고요. 이 호르몬이 피지세포 증식을 또 자극을 시킨대요. 그리고 안드로겐이라고 하는 남성화 호르몬이 사실상 여드름의 대표 메인 팩터잖아요. 호르몬상. 그래서 이걸 이제 궁극적으로 자극을 시킨다. 우유 같은 게. 같은 맥락으로 혈당 지수가 높은 음식. 요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혈당이 오르면서 세포 산화 스트레스가 증가된다. 그래서 혈당 관리와 우유 및 유제품은 너무 자주 먹지는 말자. 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초콜릿도 말이 많았잖아요.
맞아요.
근데 네. 상관성에 당장 상관성을 찾지 못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혈당 관리에 그 해가 입힌다면 고인슐린 혈증 상태가 될 거고 이게 또 안드로겐이라는 남성화 호르몬을 자극을 시킨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건강한 식습관을 갖추자. 식이섬유 올리고 저혈당 식품, 그러니까 혈당이 너무 높아지지 않는 식품들을 찾아 먹자. 그러면 궁극적으로 피부 상태가 개선될 것이다. 그리고 항산화 물질을 자주 챙겨 먹자.
항산화 물질.
네,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 비타민이나 네. 미네랄 같은 음식들. 채소나 과일 드시더라도 과일은 당이 많습니다.
맞죠.
예전에 전통적으로 우리가 원시시대 때 먹었던 과일보다 브릭스가 나날이 추월되고 있고요. 품종 개량 상품에 그쵸. 의해서 심지어 설탕으로 코팅을 한 탕후루가 유행을 했고요.
그리고 요즘 브릭스를 또 표기를 하잖아요.
네.
적다고 막
높을수록 네,
비싸죠.
네, 비싸지고 백화점에 납품이 되는 이상한 그치. 아이러니한 현상들.
맞아요.
그래서 기사도 한번 떴더라고요. 과일이 탄산음료의 당량을 초과했다.
와 진짜요?
네.
그 브릭스 네. 표기 이런 것 때문에
네. 저 막 샤인머스켓 나오고 이래서 더 그런 것 같아요.
포도를 개량한 샤인머스켓이 한 송이에 예를 들어 한 송이가 뭐 900에서 1kg 정도로 이렇게 묵직한 거 들어보면 네. 당류가 100g인가? 100g이 20g을 이제 20번 티스푼으로 설탕 퍼먹는 것과 같은 양. 그래서 과일이 이제는 건강한가에 대한 물음표를 좀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예전과 같지 않다. 그렇구나. 환경도 너무 많이 변했고 과일뿐만 아니라 우리는 너무 많은 정제탄수화물과 초가공식품을 섭취하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고구마나 감자 드시더라도 네. 껍질째 드셔라.
왜요?
껍질에 항산화 물질이 몰려있다. 식이섬유도 많고.
사과도요?
다 까서 먹는
마찬가지로 사과도. 네.
아 그러네요. 근데 진짜 까서 먹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이제 외부에 세척을 잘 했을지에 대한 확신이 맞아. 없기 때문인 것 같은데
그쵸. 지저분할 것 같아서
네 그리고 이제 뭐 농약 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약간 걱정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것도 잘 씻어야 되는 거
그러니까요.
맞아요. 아, 잘 씻어야 하는데요. 농약 같은 그 유해 성분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네. 인체에 유해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나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잘만 씻으면 문제가 되지 않을 수준으로 이미 검증이 많이 된. 네. 그래서 그냥 너무 이제 너무 조금 걱정이 된다 하면은 과일 세정제 같은 거 따로 팔아요.
맞아요.
네. 그런 거에 이제 5분 정도 침지해 놓고 드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아 근데 확실히 진짜 껍질째 막 이러는 것도 아, 좋다 좋다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사실 단계 중간이니까 자꾸 까서 오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신경 써야겠네요.
또 있어요?
그 귤 같은 거 보시면은 네. 하얀 색깔 있잖아요.
네.
그게 섬유질이잖아요. 근데 어렸을 때 막 이렇게 떼고 드시잖아요.
다 떼서 먹죠.
그리고 막 껍질도 막 벗겨서 그 안에 과육만
네.
그것만 다니까
네.
인간은 그렇게 설계되어 있어요. 인간은 그 당에 대한 쾌락 그 도파민을 비롯해서 보상중추가 확 자극이 돼야지 굶어 죽지 않고 음식을 계속 구하러 나가는 거예요. 우린 지금 DNA가 원시시대랑 똑같아요. 비슷해요.
그쵸.
바뀐 건 환경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의지력을 통해서 계속 뭔가 당을 줄이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감자의 껍질에는 퀘세틴이라는 항염 물질이 많습니다. 물론 절대량은 적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뭐 너무 뭐 부담스럽지 않다면 저는 감자도 그냥 껍질째 에어프라이에 돌려 먹고 고구마도 그냥 껍질째 삶아 먹고 이렇게 먹고 있어요.
와, 근데 되게 건강하게 이제 식사하시네요.
신체의 나이가?
아, 이게 다 비법이고.
네. 그러니까.
아, 그러네요.
네, 그래서 정리하자면 네. 식사와 여드름과의 상관관계가 아직까지 논란의 여지가 많지만 네. 그래도 간과할 수 없다라는 입장이에요, 저는. 네.
딱 중요한 거는 네. 건강해지기 이거 같아요. 그쵸?
진짜 모호하지만 가장 정답이 아닐까요?
네, 네. 맞는 것 같습니다.
뻔하지만 정답인 거. 하지만 아무도 하기 싫어하는 거.
맞아요. 모든 게 아무튼 노력이 필요하고 의지가 필요하고
진짜 맞아요.
식단이고 뭐고 운동이고 다 의지니까 네. 그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 네. 근데 습관만 들여놓으면 안 가는 게 더 근질근질 그러니까, 거려가지고요.
맞아요. 습관만 들여놓으면 네. 습관만
딱 그 66일만 참고 해보세요. 그래서 기록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 어떻게 기록하시는데요?
예를 들어서 네. 기록하는 게 어렵다면 누군가한테 공표를 해서 그 챌린저 형태로 누군가와 내기를 해서라도 한다거나 아니면 요즘 어플리케이션 너무 잘 나오고 있잖아요.
뭐 있어요?
챌린저스 같은 거.
아, 맞아요. 돈 걸고 하는 거.
거. 내가 돈 걸었으니까 해야지. 아. 이런 걸로 통해서 뭔가 걸음수를 채운다거나 아니면은 뭐 클린푸드를 하루에 뭐 두 끼 다이어트 단톡방 이런 것도 많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침투를 몇 번 해보긴 했는데 너무 낭설들이 많아서 피로해서 나오긴
나도,
했는데
나도 그냥 나오거든요 나중에.
네, 네. 그렇긴 했는데 정 안 되면 저 같은 전문가를 찾아오세요.
따로 이렇게 뭐 1대1 코칭도 네네네. 하세요?
네, 코칭을 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운동이랑 이런 식습관도?
운동보다는 저는 영양을 주력으로 보고 있어요. 피토케미컬이라고 들어본 적 있어요? 파이토케미컬?
네, 들어만 봤어요.
아, 네네. 네. 이게 독성학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호르메시스 개념이라고 해서 소량의 독은 오히려 인체가 방어할 수 있는 힘을 길러준다라는 이런 접근이에요.
근데
파이토케미컬이 콩을 비롯해서 과일, 채소 이런 데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주기적으로 섭취하기 그러니까 식사를 통해서 섭취하는 게 가장 주기적으로 섭취할 수 있겠죠. 빈도수를 높일 수 있는 방법. 비타민 D. 그 아까 분진도 분진이지만 지하에 있다고 하셨잖아요. 사무실이. 네. 그때 비타민 D 합성이 떨어져서
그 염증 햇빛 말하는 거죠?
네. 네. 염증 반응을 좀 억제 그러니까 염증 반응을 좀 항염 반응을 억제해야 되지 않았을까. 근데 빌딩 숲에서 사시는 우리 직장인 9to6의 직장인분들은 보통
그쵸,
햇볕을
다 부족하죠.
이런 창문을 통해서 볼 텐데 직사광선으로 보셔야 됩니다.
아, 그러니까 바로 직접 네, 쬐야 된다는 거네요.
네, 네, 네.
아~
피부를 통해서 합성을 해야 돼요. 식품으로 섭취하는 비타민 D는 크게 효용 가치가 생체 이용률이 높지 않아서 피부를 통해 합성을 해야 되고 그래서 네. 식후에 무조건 걸으세요. 아~ 혈당도 근육이 스펀지처럼 빨아들이고요. 네. 그리고 그러면 이제 브레인포그 현상이라고 해서 네. 뭔가 맹하고 띵하고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걸 좀 상쇄시킬 수 있고 그래서 무조건 그리고 수면의 질도 높아집니다. 식후에 무조건 걸으세요. 이거 정말 저는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점심시간에 식사 앉아서 같이 하고 출근할 때 앉아서 가려고 레이더망 켜가지고 어디 빈자리 있나 보고 자차 끌고 가시는 분들은 또 계속 앉아계시고
그쵸 맞아요
계속 앉아있는 상황이잖아요.
제가 그런 거예요. 맞아요. 집에서 내려와가지고 네. 지하주차장에서 회사 주차장 갔다가 네. 앉아있다 계속 앉아있으면 반복이에요. 그래서 네. 좀 슬펐던 게 네. 자는데 네. 이렇게 몸을 다 펴고 자잖아요. 근데 이제 오랫동안 이제 앉아있는 생활을 하다 보니까 누워있는데도 편한 자세가 무릎을 이렇게
굽혀야
위로,
돼요?
위로 굽혀갖고 이렇게 세워놓는 자세
완전 후방경사된 상태에서
그렇게 무릎을 이렇게 세워놓고 있는 게 왜 이렇게 편하지? 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익숙해져서.
그게 앉아있는 자세잖아요. 그러니까 네. 뒤집어보면은 내가 너무 많이 앉아있는 삶을 살았구나 생각이 딱 들었었어요.
앉아 있는 게 가장 허리에 부담이 많이 되고요.
네. 맞아요.
그리고 엉덩이랑 대퇴부, 허벅지 근육에 근육이 제일 많아요. 그게 계속 퇴화됩니다. 그러니까. 앉아 있으면. 근육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스쿼트 하셔야 돼요.
스쿼트 그래도 아침에 일어나면 화장품 바르면서 항상 해요.
아, 좋아요. 그래요. 좋아요. 그냥 너무 좋아요.
12개 정도라도 한 2세트만 딱 합니다.
한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도 되게 나름 건강한 삶을 살려고
그럼요.
노력하시네요.
네, 제가 해야죠, 맨날 해야죠. 여기서 이제 그지같이 이렇게 건강을 안 챙기는 것 같아도 네. 조밀조밀하게 챙기고 있답니다.
아, 그게 그러면. 모여 모여서 티끌 모아 태산이 되는
그러니까요.
거예요.
그쵸, 네. 맞아요. 그냥 10초씩 스트레칭 하는 것도 사실 그렇게
네.
잠깐만 허리 피고 이래도
네네,
확실히 몸이 찌뿌둥함이 덜하더라고요.
그럼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좀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네. 오늘 여드름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이제 사실 그 GI 지수
가설에 가까운데요.
당독소 일단 네, 그쵸. 당독소가 뭔지 일단 간략히 좀 설명해 주시고 이거랑 여드름이랑 어떤 또 관계가 있는지도 한번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AGS라는 게 최종 당화산물이고 일반인분들한테는 당독소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과학계에서 탄력을 받긴 했는데 아직 합의가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혈당 변동성이 높을 경우 예를 들어서 고혈당 지수 식품을 먹었을 경우 이제 당 단백질, 당... 그러니까 당이 단백질을 치고 다닌다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저는 조직폭력배라고 적긴 했거든요.
와, 신기하네요.
근데 얘네들이 안 나가요, 잘. 몸에서. 근데 이게 쌓이고 쌓이면 노화의 팩터가 되더라라고 이제 추측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노화의 주요 팩터가 네. 자외선과 최종 당화산물 이렇게 보고 있다. 이런 시각이에요. 그래서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식을 먹으면 또는 고혈당 식품 지수가 높은 식품을 먹으면 이제 인슐린 수치가 증가를 하고 네. 이게 인슐린이 인슐린 유사 성장 인자를 자극을 시키고 네. 또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안드로겐이라는 남성화 호르몬을 계속 방출해서 어떻게 보면 피부의 변성을 일으킨다. 콜라겐 변화를 일으킨다. 그래서 노화도 일어날 수 있고 피부에 염증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약간 쪄먹는다거나
그래 그런 거라고 해야지
살짝 데쳐서 클린하게 그러게. 먹는다거나 물론 이제 그 최종 당화산물을 섭취하는 것은 네. 많이 흡수가 되진 않아요. 네. 근데 그래도 손해볼 거 없으니까 건강하게 먹는 쪽으로는 가면 좋겠다.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녹차에 대한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 게 저 같은 경우에는 여드름 한참 많이 막 이렇게 좀 심각하게 염증이 올라왔을 때는
네.
녹차 티백을 현미 네. 녹차 말고 진짜 찐 녹차 티백을
네네.
이마에다가 좀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그 냉동실에다가 얼려놨다가 그걸 바로 얼굴에다 좀 올려놓고 자니까 여드름이 네네. 좀 많이 감소했었는데 이게 과학적으로도 이게 이유가 있더라고요.
네네. 그건 이제 피부 위에 물리적으로 올려놓는 상황이라서 그것까진 잘 모르겠는데 네. 일단 먹었을 때 좋습니다.
녹차가요?
네, 항염 물질을 함유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강력한 항산화제라고 표현을 하는데 요즘 이제 커피로 카페인 섭취가 너무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네. 만약에 내가 두세 잔을 먹어 그러면은 오전 중에 한 잔 커피로 드시고 그 다음부터는 녹차를 드셔라. 이렇게 좀 저는 권고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녹차를 먹은 그 중증도 여드름을 가진 여성 그룹에게 녹차를 네. 먹였더니 녹차를 안 먹은 위약 그룹에 비해서 여드름이 이제 감소됐다. 약간 이렇게 연구 결과가 있기는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러모로 녹차가 꼭 그 항산화 물질 때문이라기보다는 저는 수면이랑 관련이 깊다고 봐요. 그래서 수면에 방해되지 않는 그런 카페인을 좀 줄이는 방식으로.
그러게. 이 모든 게 뭐 하나로 딱 귀결되는 게 아니라 전체 네. 습관이다.
맞아요.
습관을 잘 케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맞아요.
라는 결론에 이르네요.
물도 많이 먹고
물도
카페인
많이
좀 덜 먹으면서 녹차로 맞아. 대체하고
그러니까. 운동하면서
네.
항스트레스 하고
스트레스 좀 적게 받고
네네.
핸드폰 안 하고 자기?
네.
이건가요?
아, 핸드폰 없는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 보고 싶어요.
아, 한번 챌린지 해보세요, 그걸로.
한번 맞아요. 해보고 싶어요.
도파민 다이어트.
도파민 다이어트. 네. 좋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영양사 지윤님과 함께 아몬드 클럽 5회를 함께 했습니다.
다들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만 해보세요.
하나씩만.
네,
좋다,
딱
좋다.
하나씩만.
딱 좋습니다. 하나.
체합니다.
맞아요.
맞아요.
왜냐면 물이니까요.
그러니까요. 좋습니다. 저희는 그럼 다음 주 아몬드 클럽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